열도 바구니. 다섯 번째, 기독도보 제9기. 보석 같은 글들. 참으로 풍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풍족한 사람입니다. 주여,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소서. 나는 어려움과 곤고의 세월을 잊을 것입니다. 나로 근심케 하는 마귀로 더 이상 나의 영성을 분욕케 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하나님의 뜻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죄악의 뱀이 그를 물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전진하고 수고하십시오. 고난을 당하고 묶임을 당해도 즐거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종이 어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믿는 이들이 제멋대로 혹은 냉담한 태도로 고난을 맞이하면 그 결과는 다만 마음이 강퍅해질 따름입니다. 만약 고난을 거룩으로 삼는다면 인생은 가장 청결해지고 가장 능력이 부여해져서 아무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책망할 때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지혜와 사람을 책망하는 성실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은 밀실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승패가 완전히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화를 내고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부드러움과 섬세함, 위대함과 달콤함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합니다. 우리가 만약 믿고 의지하면 가장 불안한 일도 가장 조용한 일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고뇌로 인하여 애곡할지라도 달콤한 나물을 마라의 쓴물에 넣을 수 있는 우리들은 마땅히 기쁨 안에서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하나의 영웅으로, 순교자로, 죄 없이 잡힌 사람으로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결코 당신에게 어떤 장점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고 당신은 잿더미 가운데서 엎드려 겸비해야 하며 그 가운데서 항상 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라 하신 사람들로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받을 때 그의 고난의 처지를 하나님 면전에 가져가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하나님은 풍파와 암운 가운데서도 당신을 위하여 서서히 길을 여십니다. 당신은 마땅히 그분의 때를 기다려서 먹구름을 기쁨의 날들 중에서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여러 성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작은지를 막론하고 나는 그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의 종이므로 당연히 온유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뛰어난 점은 어떤 것도 그것을 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때의 기쁨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구원받음으로 인한 기쁨의 반향일 따름입니다. 성실히 죄를 회개한 사람의 눈물 한 방울은 영원까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은 생각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따르면 하늘의 백성은 모두 거룩한 아들이며 정결케 하는 보혈을 위해 증거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품상의 거룩함의 요구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일에서 도피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수백만 명의 죄의 형벌이 한 사람의 중보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인도를 받는 생명만이 인도받는 일이 있습니다. 낙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실패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신은 언제나 무시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한 이것에 지칠 줄 모르고 깨어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이렇게 한다면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배워서 알 것입니다. 진실한 제자는 하나의 기적을 담한 날마다 도처에서 조용히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외적 표현으로 봅니다. 매일의 양식을 주는 것과 떡으로 변케 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신성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참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하길 원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위하여 분주하기를 원하고 주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인하여 일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랑을 인하여 활동을 내려놓기를 원합니까?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간 것은 결코 그로 능력을 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도리어 그에게 연약함이 필요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야 능력이 비로소 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어떠한 연약함인지 모릅니다. 기이한 것은 사람은 근원에 가까이 갈 수 있지만 가련한 하갈처럼 그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물병으로는 사막에서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공고한 상황을 지나오지만 그분의 성실은 결코 감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앙망한다면 그분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고 때때로 그분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다만 믿음을 시험하여 우리로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곧 물속에 빠져 들어갈지라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충성된 친구가 되시고 그분의 손을 펴사 축사하여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은 달콤하며 우리의 발이 공포에 떨 때에도 하나님이 손을 펴심은 역시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고 그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 고독한 사람입니다. 고독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고독하게 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지인지요? 그리스도인의 장래는 다른 것이 아닌 영광입니다. 그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외의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맡겨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함. 사복음서는 주 예수님의 완전한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분을 왕으로, 마가복음은 그분을 종으로, 누가복음은 그분을 사람으로, 요한복음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늘 하나의 실패가 있는데 그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언행만을 중시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의 언행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혼을 매혹하기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실패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보아야 할 그리스도를 매우 적게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행이 기록된 문자를 찾아 읽는다면 한 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묵상하기 위한 시간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묵시해 주신 기록을 묵상하고 그 후에 그 가운데 계시된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펴서 우리 주님의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생명의 한 단락의 기록을 읽고 그분의 지혜, 은혜, 인내, 자애의 아름다움, 온유, 섬세하심, 양순하심, 동정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그분의 생명이 종이 위에서 다름질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사모하는 불길이 타오르기까지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은 보배롭고 사랑스러우며 고상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부드럽고 섬세하신 행위가 살아서 우리의 눈앞에 그려져 깊이 우리를 매혹시키시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까지 조용히 생각해야 하며 만약 완전히 그분을 얻을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을 맛볼 수 없다면 그것은 손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생명에 그분의 인자와 은혜가 있기까지 그분의 행사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님께서 권위의 문제에 대하여 해답하신 지혜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난제를 재판하신 기묘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심은 사랑스러운 행동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을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허무함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주에 대해 잘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빈틈 없음. 거칠음은 원래 경건한 생명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 그의 천연적 생명 안에서 일할 때 그는 강경하고 소홀한 부분들이 허다합니다. 소홀하다는 것은 사람을 생각해 주지 않는 것이고 사람의 어려움을 자상하게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패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성도들이 가장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번 신중하지 않게 되면 모든 일에서 빈틈없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병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다스릴 수 없습니다. 소홀히 하는 것은 생각에 대해 완전한 통제가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생각이 틀림없이 매우 산란합니다. 생각이 복잡한 것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통일하는 능력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숙고하는 것이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소홀한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사물을 접하거나 사람을 대하거나 모두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도 소홀함의 큰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편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때 무의식 중에 소리를 내므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칩니다. 사람들은 모일 때 자기의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오래 기다리게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돌보려 함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하는 것을 면치 못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보전하려 함으로 다른 사람의 손실을 재촉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영이 없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사람을 소홀히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성실한 마음도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하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허다한 때 우리는 소홀한 것을 시원시원하고 간편한 것으로 생각하고 인사치레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칠고 투박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매사에 빈틈없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매사에 사람들의 괴로움들을 자상하게 돌아봐주며 자기 뜻대로 방종하지 않고 사람을 난처하게 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은 다듬는 능력이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투박한 사람을 부드럽고 세밀하게 변화시켜줍니다. 그러나 매사에 세밀하고 자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경지에 이르는 것은 참으로 자아의 생명이 죽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아야만이 비로소 자기의 권리를 돌아보지 않게 되며 고난받기를 원하며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며 무의식 중에 실수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친을 부탁한 것은 참으로 우리의 본입니다. 기도와 마음의 원함. 기도는 원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허다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매 기도마다 원함이 있은 후에 구하였습니다. 마음의 원함이 없으면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간구한 것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틀림없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이란 마음의 원함이 없으므로 우리의 기도는 다만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위험은 지나치게 꾸미려고 규례적인 문장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중기도의 위험은 개인기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수천의 말들이 넘치는 기도는 아마도 십중팔구가 모두 공허한 기도입니다. 아마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으시게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많은 때 기도는 아주 귀에 즐겁고 소리 또한 간절하며 가락은 아주 박자가 잘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며 또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원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홀로 기도할 때조차도 많은 기도의 말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아무런 생각 없이 입으로 뱉어낸 것이 아닙니까? 말하는 것이 익숙하며 소리가 여전할지라도 마음에서는 메아리침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실로 시간 낭비입니다. 즉, 무익하다는 것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성결과 위엄을 아는 사람은 틀림없이 결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감히 가장하여 말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지나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나칠 때 모두 가장한 것에서 나오는 것을 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의 영 가운데 놓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성실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말이 짧을지라도 거짓에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는 더욱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허다한 중보기도는 다만 빛을 감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빛을 감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원함이 없고 다만 전례를 따라 시행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중보기도를 할 수 없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의 필요와 같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느끼고 성심으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람들의 필요를 그 사람 자신의 느낌과 같이 느낀다면 충심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음성으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과 더 많은 동정과 더 깊은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입을 사용하여 기도하며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와 같이 하나님의 면전에 도달하기 원합니다. 성결과 강경함. 그리스도인은 인지상정에 어긋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가장 친근한 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가 아는 것은 하늘 위에 이를 뿐입니다. 주 예수 이외에 다른 사랑하는 것이 없으므로 인지상정에 어긋난 사람들이고 다만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형제를 사랑합니다. 또 원수에 대해서도 가장 친근한 정이 있습니다. 성결은 원래 믿는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의 성결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체험에서 성결은 강경함으로 잘 변합니다. 성결한 믿는 이들은 반대로 사람을 난처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성결함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눈에 정죄하는 것도 많아지고 무정한 의논과 비평이 그에 따라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결로 공연히 다른 사람이 인지상정에 어긋나고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람을 도울 수 없고 공연히 무리만 초래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수준을 높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아름다운 간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성결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화시키지 않은 채 하나님의 성결을 우리의 성결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결은 사람이 보기만 해도 두려운 것이며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비록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응당 하나님의 성결을 소화하여 그것을 사람의 성결로 변화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분은 육신이 되신 성결이십니다. 한 방면으로 그분의 영 안에서 그분은 죄인과 분리되시는데 베드로가 그분을 보았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소리쳐 말했습니다. 다른 한 방면으로 그분은 죄인의 친구였으며 세리와 기생들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남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동정하셨으며 도움을 주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앞에 한 방면은 어떻게 그분이 성결을 표시하였는가이며 뒤에 한 방면은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그분의 성결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접근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강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믿는 이들의 성결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강경으로 흘러서 사람이 보기만 해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없고 도리어 매우 엄하여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실 강경은 결코 성결이 아닙니다. 이 둘은 조금도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결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강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연민하지 않는 것은 원래 십자가의 길의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람과 동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성결하시지만 그분에게는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성결하더라도 여전히 목석과 같은 냉담함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사람이 아닌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람이 아닌 경지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인정이 없는 사람 같지만 결국 가장 친밀한 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성결한 생명만이 비로소 온유와 화평과 인자 등 여러 미덕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그의 양머리를 돌볼 때 인내하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의 부서진 생명은 늘 열매 맺는 생명입니다. 강경함은 사람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은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같이 하늘길을 가게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느낌은 때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원래 조금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누림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부족함은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은혜 얻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부족을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급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의 실패가 있는데 우리가 다만 죄인이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생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에 잠시도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문에 들어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의 심판을 주 예수님의 몸에 돌리시고 우리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확실히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가장 간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노정에서 더욱 진보했을 때 우리는 자연히 이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우리가 지금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 대하여 여전하지만 도리어 우리는 그것과 그것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마음의 간사함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때 우리가 유혹받는 것을 허락하시며 때로는 결국 마귀로 우리를 키질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며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우리 자신이 죄가 성육신된 것이며 주님이 다시 우리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시더라도 너무 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비록 우리 죄가 심히 크고 악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의 은혜는 능히 우리에게 족하며 그분은 기꺼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하는지요. 우리는 주님의 큰 은혜에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불능의 죄인이지만 그분은 여전히 기꺼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돌아보십니다. 이렇게 우리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며 우리로 언제나 그분의 은혜가 필요 없는 때가 없다는 것을 더 알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죄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을 아는 것입니다. 은혜는 늘 사람으로 겸손하게 합니다. 죄인이 아니면 은혜는 쓸데가 없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자기의 죄를 자기가 꾸짖게 하실 때 우리는 한번 겸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기를 심판하며 우리의 육신 안에서 선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요. 계속하여 부단하게 자기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고 자신이 할 수 있으며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소유한 생명이 모두 부패하고 더러운 것임을 시인하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한면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이기기를 원하시지만 다른 면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실패한 자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달콤하게 느끼며 평상시에도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였듯이 우리는 평상시에도 역시 이렇게 필요로 해야 합니다. 가련한 것은 우리가 옛 아담의 생각이 발작할 때 비로소 옛 아담의 생명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상시 옛 아담의 생명을 안에 품고 있을 때는 그런 평가를 내리려 하지 않고 기꺼이 겸손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생명 안에 조금도 죄악으로 깊이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며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미 멸망하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는 은혜가 있으십니다. 죄에 대한 감각. 우리는 비록 주님의 은혜를 크게 높이고 존중하지만 죄를 감히 가볍게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가 세상 사람의 몸에 있거나 혹은 믿는 이들의 마음 안에 있거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똑같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로서 우리는 마땅히 충성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람의 죄악을 용납하는 것은, 즉 악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나쁜 일을 하도록 조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사용하시든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시든 결국 죄는 심판을 받아야만 하며 끊어짐을 당해야 합니다. 은혜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를 즐긴다면 이러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임이 틀림없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런 성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한 가지는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허다한 명사를 발명하여 죄를 덮으려 합니다. 사람들로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믿는 이들이 너무 죄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가련하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죄의 감각을 이미 점점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이 죄악과 분투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할 때 틀림없이 일종의 죄를 미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새로운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죄악에 대해서는 아주 힘을 써서 저항했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승리가 적고 패배가 많음으로 인하여 죄악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일상생활에서 점점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혹은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죄악에 감염되고 습관이 되어 양심에 송사하는 음성은 전처럼 크고 높지 못하게 됩니다. 이 어떠한 타락입니까? 가련하도다. 혹자는 그들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결에 대해서는 이미 소홀하다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결국 너그러이 용서하는 의미로 제쳐놓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구하면 사함받게 되므로 범죄가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많은 믿는 이들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영적인 감각과 육신의 감각은 아주 비슷합니다. 만약 큰 상처를 입고 풍상을 체험했다면 몸이 마비되어 감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가볍게 볼 때에 우리의 양심의 감각은 한 번 두 번 거듭하여 마비됩니다. 한 번 범죄하고 한 번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한 번 죄를 가볍게 보는 것이고 양심은 한 번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죄를 미워하는 것은 축소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 또한 마비됩니다. 작은 일에서의 우리의 실패는 어찌 심히 많지 아니합니까? 한마디의 거짓말, 한 차례의 실언, 약간의 불의, 잠시의 실패는 많은 때 결코 양심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늘 스스로 위로하여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양심의 책망에 저항하여 마음이 굳어져 갈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감각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한 차례의 양심의 책망에 견뎌내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성결의 표준을 잃어버립니다. 참으로 죄악에 대하여 우리는 신경과민이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양심의 송사로 인하여 자기를 심판하고 제거하고 끊어버린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감각은 곧 하루하루 예민해질 것입니다. 승리한 성도는 자신을 심판한 믿는 이입니다. 죄인이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이들 또한 마땅히 이렇게 죄의 능력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근신하며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죄에 대하여 민감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은 한번 잃어버리면 영적 생명이 곧 마르게 됩니다. 죄악을 가볍게 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봅니다. 죄악이 두렵다는 것을 알고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비로소 진귀한 것을 얻은 것 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죄악이 참으로 작다면 죄사함의 은혜도 그저 그러할 따름입니다.